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작년 주일학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거울, 바른 거울을 보게 도와주셔서 저희 자신을 바로 보게 도와주시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속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통한 선택과 그죠? 미리하심을 통한 부르심과 선택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미리하심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미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인간 구원의 최종 주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최종적인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나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 주위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이나 악한 영이나 그죠? 그 어떤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죠? 보호받고 있고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미리하심에 따라 실수가 없으시고 착오가 없으시고, 그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로 봐서는 과거의 일이지만, 그죠? 또 우리로 봐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 모든 것까지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예, 그것을 생각할 때, 매 순간, 모든 순간을 현재라는 그 순간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그죠?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누구도 내가 지난 몇 년, 몇 달, 며칠, 몇 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놀려 먹어도 그죠? 하나님은 나를 이제는 지옥에 데려갈 수가 없다. 나를 천국에 데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전능자의 그 전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에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확신해야 할 것들 일곱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일곱 가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한 일곱 가지의 실천 과제. 예. 그래서 이 두 타임에 걸쳐서 성도의 정체성과 자유, 성도의 정체성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두 타임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두 개를 같이 찾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찾았으면 로마서 8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예. 너희는 여기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속박의 영이 아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이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영을 넣어주셨는데 어떤 영을 넣어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맨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죠? 이거 굉장한 겁니다. 제가 직장에서 전도를 하고, 그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근데 그게 잘 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야, 이게 참 묘한 거다. 이게 참 희한한 거다. 이게 희한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영과 결합해서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속에 새 사람, 속사람이 되었다는 방증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크게. 하나님 아버지. 네.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일곱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귀의 미혹함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의 자유를, 혼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타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쭉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나는 성령을 따라 잘 못 걷는데, 여기서 잘 걷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우리가 그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는 거,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여러 많은 곳에서 보면 우리가 죄들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 죽,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서 계속 정죄받는 것은 뭔가 속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죄를 받는다면 그것은 다른 목소리라는 것이죠. 배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은 이후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화해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기 전에는 우리의 심판자고 우리를 응징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관계는 심판자고 응징자, 다만 참아주고 계실 뿐이지.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심판하시는 분, 응징하시는 분, 권선징악에 따라 응징하시는 분,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 이후에 그분은 우리를 응징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양육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매도 때리잖아요, 그죠? 그 응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자기 잘못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매도 때리고 혼도 내는 것이지, 우리 애들을 혼내고 매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는 이유, 그것은 뭐 교화도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응징인 것입니다. 응징.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매도 때리시고 나무라시기도 하고, 그죠? 꾸짖기도 하시지만 그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응징자,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는 것이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눅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계속 잘못할 수밖에 없거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다. 이 확신을 오늘부터 강력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그 다른 위로자께서 성령님이죠, 그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 그렇게 우리 서두에 그렇게, 그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뭘 하는 것이냐,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조금 전에 우리가 정죄에 빠져가지고, 그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니까. 그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믿음의 관점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회복이 되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알고 견뎌낼 줄 알고 돌파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위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심으로써 불신의 관점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의 관점에서 우리를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의 관점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충부하시느니라. 저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떨 때 신음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짐을 지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살 것으로, 그 다음부터는 거룩하게 살 것으로 그렇게 예정했다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우리 속에서 거하고 계시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그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이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 없이, 순종하겠다는 의지 없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고자 합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누가 발휘하시냐? 성령님이 발휘하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0장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이제 눈도 떴어. 그게 무슨 말인지,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토록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죠? 그들 다 대신하시, 이런 것까지 이미 정확하게 다 이해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이성과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매달 며칠 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사람들의 관점이고,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주셨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에 오면서 우리 지안이하고 잠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또 대답도 듣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시한부 인생이 마지막 외출 가가지고 그거 혹시 생각나세요? 마지막 물 한 모금, 그저 바람, 피부에 와닿는 바람을 느끼는 마지막 밥을, 마지막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 쌀을 씹으면서, 그죠? 이렇게나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몸을 비쳤고 생명을 비쳤고 오늘까지 살아온, 그죠? 적어도 오늘까지 내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것들이 우연히 나에게 온 것으로, 이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데 뭐 그게 뭐가 고마운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당연해져 버립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조금만 걷어버리면 우리는 바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타죽는다니까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지면 타죽는다니까요. 모든 생명이다. 태양이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다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가뭄을 주셔가지고 기근을 주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 조그만 틈,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는 조그만 아주 가느다란 생명의 그 틈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에서인가 옛날에 한번 봤죠, 그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은혜를 깨닫는 그날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한 삶을.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진심으로 고마워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구나. 근데 그렇게나 많은 것을 받은 그 위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내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닫고 많이 생각하면 많이 생각하고 그죠? 그걸 당연히 여기면 당연히 여길수록 내 삶은 메가리가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메가리가 없는 것입니다. 감동도 없고 그걸 진심으로 깊이 깨닫고 진짜 그렇구나 라고 느끼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감사할수록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고마워할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나 안 하나 맨날 점수 매겨가지고 거기에 따라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우리에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원리를 딱 넣어놓으셨냐 하면 그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 되도록 뜨겁게 사랑하면 뜨겁게 잘 되도록 싱겁게 사랑하면 싱겁게 잘 되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질서로서 원리로서 넣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좋은 것을 이루가신다.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가만 살펴보고 자 어제는 보자 인문수비가 보자 80점 80점 뭐지에 해당하는 것을 내일은 보니까 또 아 20점밖에 안 돼. 아이고 20점만 해. 그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창조세계 안에 어떤 원리를 넣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뜨겁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도록 잘 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좋은 것이 되도록 선을 이루느니라 영어로 보면 굿 좋은 것을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강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정 있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없다. 이 은혜를 진화론에 따라서 진화론이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화론. 우연히 온 거지 뭐 우연히. 우연히 이렇게 내가 평온하게 사는 거지. 우연히 내가 오늘 음식도 먹고 있고 직장도 잡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저절로 당연하게. 이거는 사악한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데 있어서 첫 단추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세 가지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영이 다시 되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영, 한 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새 사람으로 되살아났는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영이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6절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오 이상하다. 성경은 우리 안에 우리의 혼 안에 그지 우리의 몸 안에 혼이 있고 그 혼 안에 우리의 영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몸 안에 있다며 아니라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니까 이상하잖아 그죠? 이게 가능하다고 요즘에 양자역학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얽힘이라고 하잖아요. 얽힘. 동시에 내 안에도 있는 그 혼이 영이 이게 영은 가능한 것입니다. 영은. 이게 물리적으로 이 몸은 안 돼. 몸은 안 되는데 우리의 영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새로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영이 동시에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 그죠? 아버지가 가운데 계시고 그죠?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양옆에 그죠? 그 오른쪽에 그 보좌의 오른쪽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좀 무슨 문제가 있고 우리의 혼도 어떤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이 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처소들에 함께 앉아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어쩌지 못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읽었던 그게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거기 보면, 그죠?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것들도, 천사들이든지, 권능이든지, 뭐, 이 땅에 칼이든지, 뭐, 그 어떤 것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왜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본체이고, 참자아인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원래 그대로의 오리지널 나, 오리지널 나, 자아인 그 영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거기에 딱 앉아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몸과 혼에 대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몸은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지만, 그죠? 걸핏하면 아프고, 뭐, 코로나 온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올리실 때, 그때, 그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 몸이 지금 비록 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아프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다. 여섯 번째, 우리의 혼은 이미 구속받은 영을 담고 있는데, 그죠? 혼만 그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혼 안에 뭔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뭘 담고 있느냐? 구속받은 영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과 속 사람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세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고 그것이 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유리 거울에 비춰보고 그것이 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혼이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신다. 창조 시에도 우리를 자유를 주셨고 창조시에, 그죠? 창조시에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못 먹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강제로. 강제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조종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강제하지도, 조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창조시부터 마지막 세상 끝까지. 우리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조차도 절대로 우리를 임의로 하나님께서 강제하시거나 조종하시지 않는다. 다만 말씀을 주실 뿐이다. 말씀을 주시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유를 누릴 때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딴에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속박에 매여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후회하고, 아니면 후회조차도 못하고,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매여있기 때문에, 속박에 매여있기 때문에, 자유 없이는 순종도 없고, 자유 없이는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자유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이건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개역성경이 차라리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영어로 보면 ye have been called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다 unto liberty 자유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뭐 너희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게 맞는 번역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결과 자유의 이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부르시느냐? 자유가 있을 때에만 자유가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으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선택하고 세상이 선택하고 마귀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영의 견고한 진으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획득할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곱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이거 제가 단톡방에 지난주 거하고 같이 띄워놓겠습니다. 이 일곱 가지를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게 아니고 이 지식의 기초 위에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되풀이해서 읽어보면서 내가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첫째, 죄들의 완전한 용서. 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그분은 나의 양육하는 아버지다.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네 번째,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있다. 그래서 안전하다. 완전하게 안전하다. 다섯 번째, 우리의 몸은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예수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분의 몸처럼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혼은 그 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선택해 가야 된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조시에도 그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자유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자유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자유를 위한 일곱 가지 실천 과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